네,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 전체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뭐 오늘자 호주 주요 일간지 대부분이 일면 톱기사로 북한 핵실험 소식을 다뤘는데요. 이번 경우 같으면 한국 사회도 우려가 크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는 이런 유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그 냉철한 편이죠. 뭐 워낙 뭐 북한의 도발이다라는 말을 뭐 벌써 지금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평생 그 말을 듣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뭔가 둔감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이 정도가 되니까 사실은 그 불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제일 큰 불안감은 이제 뭐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만약에 또 뭐 핵무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또 불안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안감이 팽배한데.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뾰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그 좀 냉소적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다른데.
네.
약간 그런 분위기 조금 시니컬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뭐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뭐 뭘 할 뭐 어떤 그런 의사도 별로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초월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들이 묘하게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네. 아닐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라고
좀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뒤섞여서 네. 아주 그 복잡한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현재 그 분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팽배하지 않습니까? 한국 언론들도 뭐 이 점을 상당히 이제 조명하는 분위기라는 것도 느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제가 아까 이제 뾰족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군사적 대응이라는 것이 참 그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옵션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죠. 한 15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라면은 군사적인 옵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그런 시설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정밀 폭격을 네. 해서 파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 지금 현재의 이 결과는 수십 년 동안 안이하게 대응해온 것이 이제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북한의 최종 무기는 핵무기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뭐 대화에서 유리한 뭐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또는 뭐 주도권을 잡기 위한 뭐 어떤 수단 그래서 그런 것들에 뭔가 반대급부가 있으면은 뭐 좀 중지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온 거죠. 뭐 아마 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늘 그런 분석을 보셨을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거죠. 북한의 그렇죠. 원래 목적은 결국은 핵무기를 갖는 것인데
네.
물론 대화에서 뭐 유리한 입장을 점하려는 어떤 전술은 택했지만 전략적인 목표는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갖는 것이었고요. 예, 핵무기 지금 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정부 때 준비를 했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20여 년 동안은
예. 네.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인데.
네. 축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 이건 지금까지의 대응이 틀렸다는 이야기죠.
틀렸던.
지금까지는 뭐 당장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은 뭐 클린턴 정부 또는 부시 정부,
네.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이명박 정부 또는 그제 노무현 정부 이런 어떤 정부 단위에서만 상황을 관리하면은 그게 치적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그 정부를 쭉 뚫어오면서 계속 축적을 해온 거죠. 그러면 지금 와서 이 정부, 우리 정부 내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뭐 미국이면 트럼프 정부, 한국이면 문재인 정부. 이 동안에 전쟁은 안 된다.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은 과거의 어떤 그 과오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무리 엄포를 놔봐야 이 사람들은 말뿐이다. 그래서 벼랑 끝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가면은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하면은 계속 그 낭떨어지는 뒤로 약간 물러간단 말이죠. 북한이 벼랑 끝에 다가가는 만큼 조금씩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은 참으로 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미국이 뭐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뭐 압도적인 뭐 화염과 분노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력한 표현 이상의 실천이 있지 않으면은 그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은 군사적 옵션도 사실은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그래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뭐 큰 군사적으로는 크게 대응할 방법이 없지 않나. 미국이 그럴 텐데 한국은 더욱더 그러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호주의 한 유력 일간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었던 시험대가 될 거다. 결국 북한이 또 그런 걸 노린 거다라는 어떤 분석도 제시를 했는데 중국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겠어요.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중국도
네.
사실은 그 중국도 이게 참 뭐랄까요.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참 우스운 것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북한이 네. 핵무기를 갖게 되면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자체 핵무장, 뭐 미군 전술 핵 재배치 이런 논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체 핵무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린 NPT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를 해야 되고요.
네.
거기를 탈퇴하게 되면은 우리도 북한처럼 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럼 그 제재는 우리는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죠.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체 핵무장은 어렵고, 이 1991년에 이제 다 빠져나갔던 주한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도입이 재배치하는 방안이 이제 유력하고,
예.
뭐 그건 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네네.
물론 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거론이 됐었고요.
예.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은 마찬가지죠, 일본도. 지금 일본이 뭐, 굉장히 이번에 화들짝 놀라서, 뭐, 그야말로 우리보다 더,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보단 말이죠.
네.
그럼 일본도 이제 결국은 뭐 주일 미군의 뭐 핵을 대체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제 핵무장이라고 한다면
네.
이 한국 일본이 이제 핵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국 일본에 있는 핵무기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을 위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워낙 거리가 가까우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북한이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자국의 안보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중국이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핵무기에 노출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남중국해 분쟁에서도 중국이 대단히 그 골치아파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결국은 이 동북아시아는 엄청난 핵미사일의 숲에 이제 파묻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완전 화약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제 붕괴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 또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 시점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때문에 자국의 어떤 미사일 이 핵 그러면은 이건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국의 어떤 군사적 우위가 사라지는 것이죠.
네.
그건 역으로 또 결과적으로 자국의 국방력이 약화되는 것을
그렇죠.
뜻합니다. 그럼 그걸 또 다시 강화를 시켜야 돼요.
국제적 영향력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남북 북한이 붕괴되고 뭐 통일 한국 예를 들어 등장을 한다든가 이 리스크를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끝까지 북한을 감싸면서 이 미군이 코앞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감내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이 사드 보복으로 지금 혈안이 돼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공장이 멈출 정도로 지금 그렇게 사드 보복의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보면 이 시진핑 주석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소탐대시라는 거죠. 사실은 사드라는 게 뭐 중국의 뭐 그렇게 대단히 안보를 위협하는 거겠습니까?
글쎄요.
사드가 있다고 해서 중국이 미사일을 못 쏠 것도 아니고 사드가 뭐 없다고 해서 또 중국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이제 미국이 자기네 코앞에 어떤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는 데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사드의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강력하게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이게 뒤바뀌어서 사드가 아닌 사드는 방어무기인데 전술핵은 공격무기죠. 이 방어무기 막다가 공격무기가 대거 배치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뭐 당장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국이 당장 이 북한에게 등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으로서도 그 외에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단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실제 이제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다차 방정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쉽게 그렇게 뭐 선택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측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대단한 도전이지만 이 시진핑 주석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뭐 그야말로 상황적인 과제를
그렇습니다.
드리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제사회가 이구동성으로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도 중단해라. 더 북한에 영향력을 가해라. 국제사회 압력이 가중되는데 뭐 중국이 이를 계속 일축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중국도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